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가 30일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경계에 상륙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주리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의 수재민들을 위로하며 미국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휴스턴 일대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고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AP통신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21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재난관리청을 이끄는 브록 롱 청장은 3만여 명이 230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됐고 다른 1,800여 명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가 해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왔고 대가성 돈을 지급해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9일 감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계속 한국과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타르 정부는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을 끝낼 뜻이 있지만 아직 관련 나라들이 중재에 응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6월 4일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연결되는 모든 교통로를 막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쿠웨이트가 이들 나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오직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나 카타르를 제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재 노력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4월에서 6월 사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잠정치 2.6%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분기 3.2% 성장한 이래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물건을 많이 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과 기업의 지출은 7월과 8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후 가자지구를 처음 방문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지 상황에 대해 자신이 목격한 중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분열을 멈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하며 돈을 빼앗겼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해답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틀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은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대응책을 예고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9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브라타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8일과 2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ugust 28,
안보리는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북한이 즉시 이 같은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이 지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u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Europeans, Africans, South Americans. We are all together. And what are we saying?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하나가 돼 유엔 회원국인 일본을 향한 북한의 충격적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맞서 단결돼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제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무법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monstrates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하는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한 단계 높은 대응 방식으로 회의록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주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던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좀처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겨냥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2012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2009년 한국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광명성 2호 발사로 인해 의장 성명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다음 대응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의장 성명에 이어 추가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틀 만에 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통화에서 이번 주 일본 영토 상공위를 날아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 날짜로 2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40여 분 동안 통화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문제는 외교적 해법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o, we're never out of diplomatic solution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과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밝힌 뒤에 나온 겁니다. 외교적 해법은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도 포함하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꼭 상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언론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제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이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뭉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트 장관은 또 한국과의 매우 강력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평가하면서 두 나라 군사관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들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돌을 더 얹고자 미국에 왔다며 매티스 장관과 깊은 신뢰관계로 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한 협력 방안과 추가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30일 발표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대화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비상전화, 한라인 복원을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날에 의장 성명이 채택이 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의 통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유 공급 제한 등 북한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이번 통화로 북한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한일 관계에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때 맞춰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을 일본 측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마침 또 그 북한이 국지일에 맞춰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겼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 한일 간의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는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며 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국과 미국은 모든 순간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지난 29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한국 외 많은 나라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새로운 방안들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ell, these action by North Korea is reckless provocation. These are illegal tests and we strongly condemn them.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며 영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또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도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유럽연합이 주요 나라들과 협의해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며 호주는 언제든지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호주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동의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유럽 동부의 몰도바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미 군축대사가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조제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국제평화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ime for debate has long passed. Those dangers are clear, and it is now time for concerted action.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이미 지났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치된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goal of using such sanctions is to pressur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bandon its prohibited programs and activities.
우드 대사는 제재의 목표는 북한 정부가 금지된 프로그램과 행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뿐 북한 주민이나 북한 경제,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전면적인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성명들과 불법적인 행동들은 지금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복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로우랜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평소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meet its belligerents with clear, unequivocal condemnation and with clear, unequivocal consequences.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규탄하면서 분명한 결과가 따르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등 22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 같은 촉구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참사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에 대한 접근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이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진행됐고 화성 12형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이 괌 포위 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임을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전을 방불케하는 이번 훈련이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아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만회해 전략무기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경고에도 침략전쟁 연습으로 답했다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에 뭐 새로운 대북제재에 결의를 낸다든지 또 전력자산을 동원한 그 한반도 상하에서 훈련을 재개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비밀로 삼아가지고 북한은 그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북극성 SLBM을 통해가지고 또 미국을 압박하고 핵실험 뭐 이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도발에 쓰인 미사일을 화성 12형이라고 공개한 점 그리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 등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미 위협의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화성 12형 4발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고 이어 14일엔 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함으로써 전략무기의 실전화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위협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12호를 썼다는 점, 그다음에 괌에 근접하는 확실한 사거리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낙겸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풍긴 거죠.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미한 군사훈련 참가 병력을 줄이고 전략자산 출동을 자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띄워도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주변국들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북한은 아주 심플하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걸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러한 정책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핵보유고 인정받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하겠다는 거죠.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이번 화성 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1분 35초짜리 영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화성 12형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과 미사일이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세워진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 주일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조윤재 주미대사 내정자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갖춘 학자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한 핵 등 외교 현안을 해결해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주요국 대사 내정자들이 주재국의 승인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각종 사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지난 1997년 8월 장승길 당시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장대사의 망명은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의 첫 서방세계의 망명이어서 큰 파장과 관심을 불러왔었죠.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뒤 공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달리 장전 대사는 여전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였던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회고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이집트 카이로의 북한 대사관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습니다. 대사관 수장인 장승길 대사 부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사는 40대 초반에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지낸 유력 외교관이자 중동 전문가로 카이로에서 3년을 보낸 뒤 평양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 대사 부부의 잠적이 카이로 외교관에 빠르게 퍼지자 임성준 당시 한국 대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대사가 망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CNN 쪽에서도 우리 대사관에 찾아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저도 당연히 이집트 외무성과 접촉을 해서 관심 표명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하고도 이제 접촉을 좀 했고 이제 그런 팔로우 그런 것을 했죠.
장 대사가 잠적하기 직전 프랑스에 있던 장 대사의 형인 장승호 북한 무역대표부 참사관도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장 대사가 미국으로 갔다는 소문이 확산됐지만 미 대사관은 물론 이집트 정부도 확인 중이란 답변만 한 채 침묵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가족이 잠적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취재진이 북한 대사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직원들은 취재를 막으며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매우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한 참사관은 취재진에 장 대사가 잠적한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 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잠적 사흘 뒤인 8월 25일 한국 관리들이 언론에 장 대사 가족이 미국으로 갔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자 미국 국무부는 26일 특별 브리핑을 열어 장 대사의 망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Ambassador Chung Sung-gil and his brother Chung Sung-ho, diplomat in Paris, along with Ambassador Chung Sung-gil's wife, have sought and been given asylum in the United States.
제임스 루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장 대사 부부와 형의 가족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최고 관리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I think it's clearly the highest ranking case. Again, when talking about cases of this kind, one has to be quite certain.
하지만 루빈 대변인은 사안이 매우 민감하다는 이유로 장 대사 가족의 구체적인 망명 이유와 이동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다음 날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장 대사가 망명 신청 다음 날인 23일에서 4일 사이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CIA가 가짜 이름과 미국인 여행 증명서를 이용해 이집트 정부도 모르게 카이로 탈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장 대사 가족의 망명을 수용한 건 그의 정보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보적 이용 가치가 이제 있을 때 보통 이제 망명도 이렇게 수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장 대사는 아마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적 가치는 많았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그 절차가 좀 쉽게 다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전 대사는 특히 카이로가 북한이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거점이란 배경을 미국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북한 대사관은 그 중동에 대한 북한의 그 소위 미사일 판매라든가 기술 제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협력이 좀 많았었고 상당히 거점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그 정보들이 많이 장 대사로부터 흘러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 대사의 망명 전주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을 이유로 북한 회사 두 곳을 제재했고 별도로 북한과 뉴욕에서 미사일 확산 관련 3차 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에 북한이 이집트와 시리아, 이란에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이스라엘 등 영내 동맹과 미국의 우려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며 장 대사의 정보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 가족이 망명을 결단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장 대사 형제의 망명이 확인되자 두 형제가 공금 유용과 비밀 누설 혐의로 이미 7월에 자격이 정지됐고 이들을 복귀시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게 거의 일반화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익명의 한국 관리는 당시 카이로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집트에 시계를 밀반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평양에서 경로한 게 장 대사의 망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 장 대사가 우방인 이집트의 대규모 식량 원조를 끌어내지 못해 처벌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에 앞서 한국에 망명한 일부 북한 외교관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이로 인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에 망명한 사건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성준 전 대사는 서방 세계에 1년 앞서 망명한 아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 그 아들이 장철민이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뭐 걔는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10대 후반인데 이제 상당히 그 자유분방하게 그 이제 다닌다는 그런 뭐 소문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그 교민들과도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뭐 스스럼 없이 대담하게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에 관한 좀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속게나 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96년 어느 날 철민 씨가 불쑥 임 대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장 대사의 뭐 아들 장철민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여튼 뭐 서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제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 본국 정부에도 보고도 하고 우리 대사관 내부에 이제 간부 회의에서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애가 아직 나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얘는 뭐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죠.
임 전 대사는 철민 씨가 다시 전화해 한국행 결정 여부를 묻자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혼냈다고 말했습니다.
좀 꾸짖었죠. 너 아버지 속 썩이지 말고 빨리 부모한테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좀 제가 타이르고 이제 또 뭐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장 대사 북한의 대사지만은 뭐 부모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가지고 좀 타일렀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 또 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장 대사의 아들 철민 씨는 통화 2, 3주 뒤 잠적해 이스라엘을 거쳐 캐나다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장 대사가 평양에 들어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자 아들 때문에 소환된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뭐 두세 달인가 상당히 오랜 기간 평양에 갔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아들 문제는 잘 해명이 됐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이제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승결 대사는 북한 외교가에서도 잘 나가던 외교관이었고 부인 최혜옥은 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연 배우를 맡아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유명인사였습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부인인 김영숙의 집안과 동생 김경희와도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대사는 장 대사의 망명 일주일 전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나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그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잠깐 뭐 저 구석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일단 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죠. 그 이러이러한 뭐 아들의 변화도 있었고 내가 타일러서 아버지 속삭이지 말고 아버지한테 잘 가라 이제 그랬더니 뭐 굉장히 당황하면서 듣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그런 표시를 했죠. 그 이후에는 뭐 곧 그 장대사도 잠적을 했는데 그때 짐작에 자기의 그 이런 뭐 망명 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뭐 내심은 좀 안심을 하면서 이제 좀 안도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장승길 대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성준 전 대사는 장 대사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는 북한 외교관들과 달리 지음자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과 형 등 가족 때문에 망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망명은 잘한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체제나 자기 나라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렵겠지만은 역시 그 인간은 자유와 그런 그 평등 이런 것이 하나의 기본권인데 이런 것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상당히 그 좋은 삶을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북한 체제가 빨리 저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해서 자기들로서도 고향이 한번 자유로운 그 북한이 되면은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염원을 합니다.
VOA는 미국 정보 당국에 장승길 전 대사의 소재를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국내에 망명한 외국 인사들의 신변 보호와 개인의 권리 등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 제과 제빵사로 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전문학교에서 무료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다양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데요.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업 교육의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죠?
네.
네. 발효 총 크게 세 번으로 하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발효, 그리고 중간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세 번을 합니다. 총. 1차 발효는 보통 한 30에서 40분 정도. 중간 발효는 한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탈북자와 또 제3국 등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빵을 만드는 제가 제빵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이것계랑 했잖아요.
이 먼저 계란하지, 다음에 무트 넣지, 어떻게.
아니, 아니야, 이렇게 넣고, 언니, 언니.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은 바로 제과 제빵사.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따야지만 제빵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거나 이론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기와 이론 수업을 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등포 직업전문학교 김정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직업훈련 교육입니다. 이 전에 3개월 동안 24회기를 기본 과정으로 이제 양성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16회기로 두 달간 우리밀 발효빵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발효 시간을 늘려서 우리밀 가지고 빵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국에 온 지 좀 연수가 돼서 그 사회생활을 좀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도 물론 빵을 좋아라 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만들어주고 싶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과 탈북자들 배우는 자세는 진지합니다.
기본 과정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세 시간씩 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전반적인 걸 마련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이 더해갈수록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왜 넣는 거예요? 이거 덜 부풀었어요? 등 질문들도 더 많아지고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되게 많은 걸 얻어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탈북자들 이곳에서 단지 빵을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남한 사회의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문화 교육생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탈북민들이 저부터도 이것을 몰랐구나 이런 것을 제가 나름 마음도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남한의 일터를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안 됐지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뭔가 선이 서는 느낌? 그런 조그만 자그마한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앞으로도 탈북자들에게 맞는 적성별 직업 교육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편 탈북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역시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또 취업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빵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참인 거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일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그 베이커리움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마음 피우는 거 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취미로 배우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 중간 발효는 한 10분에서 15분, 2차 발효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1234-5, 001-8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7도,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3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가 해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왔고 대가성 돈을 지급해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9일 감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계속 한국과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가 30일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경계에 상륙했습니다. 미 국내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주리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합의가 강타한 텍사스주의 수재민들을 위로하며 미국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휴스턴 일대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고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AP통신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21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3만여 명이 230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됐고 다른 1,800여 명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4월에서 6월 사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잠정치 2.6%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분기 3.2% 성장한 이래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물건을 많이 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과 기업의 지출은 7월과 8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레바논에 빠져나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저지하기 위해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의 한 도로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사이에 발이 묶여 있었던 600명의 ISIL 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 시리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이동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이라크가 이 합의에 반발했습니다. 자국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습으로 도로와 다리를 파괴해 ISIL 차량 행렬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ISIL이 세계적인 위협이며 테러 분자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후 가자지구를 처음 방문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지 상황에 대해 자신이 목격한 중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분열을 멈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을 끝낼 뜻이 있지만 아직 관련 나라들이 중재에 응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6월 4일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연결되는 모든 교통로를 막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쿠웨이트가 이들 나라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